가지라는 한 의로운 가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속에 나타난 특이한 진리의 표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기도라는 독특한 그런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번에 한 학기 제가 강의하면서 예레미야를 중심해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의로운 가지의 구원, 오늘 말씀 생각할 제목이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사역. 예레미야가 모세와 같은 그 인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모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실제로 그런 인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낙관과 비관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이루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벌써 실천하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받은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돌아오자마자 또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 너무나 반갑습니다. 유다의 아나돗에 제한된 곳에서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일하던 한 선지자 예언은 그 시대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장차 오는 그 신약 시대의 초림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대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좀 어디 말씀을 전할 곳을 좀 찾아나고 나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어디 말씀 전하라고 하는 데는 없나. 제가 이번 세 곳에 설교했는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 다치고 나서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 강단에 못 쓰겠다 생각했는데 또 가자마자 또 나왔다고 하니까 또 세워요. 그래 뭐 한 수천님 앞에서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 받은 바 이제 은혜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누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 동생도 이제 그게 그 목회합니다만 우리 이거 매제 목회하죠. 그래서 여기 좀 사역할 때 있으면은 저거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교육자들 모임이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오기 직전에 한 두 차례 그 학교 사역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 뭐 전부 다 한 23살 한 30살 고사의 아이들이니까 군대어 같아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재밌는데, 그들 밖을 못 나가 보니까 교회는 세워놨는데 꿈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참보들 좀 깊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제가 의도적으로 오기 전에 한 두 차례 기도했던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이제 생각이 그 작년에 우리 교회 개척에 1년 됐잖아요. 이번에 세례교인 둘 배출해요. 둘. 하나님이 은혜 주고 두 사람 세례 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교회에서 이 밖으로 뻗어나가서 26개의 프라빈스 도인데 그 지역마다 우리 부니엘 장로교 지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막연히 생각만 한 거죠. 기도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학을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빨리라는 곳이랑 저쪽 어디야, 꼬콩이라는 관광도시인데, 그 지역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한번 세워서 오게 되는데, 그쪽이 이상하게 이렇게 길이 열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지의 역사처럼 조용하고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위에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는 본문은 예언 속에서 본문의 예언 속에서 의로운 가지의 이런 역사, 한 의로운 가지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의 구원은 종말 시대에 성취되는 구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말할 때 첫 날, 그 날들 혹은 날로 표현된 제한된 시간을 지칭하셨습니다. 14절, 16절에 보면 영문으로는 이것이 그 복수, 혀, 단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나올 날들이란 말로 나오고 날로 표현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 오늘 여기에 날들, 날로 표현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라. 그래, 그 날과 지칭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려 하고, 또 여기에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말한 그 날은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76년 사이 그 고생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루는 부흥의 큰 역사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날만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 내용상 보면 그 날들 가운데 하나 소속되겠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 예언도 마찬가지고 장차 오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를 보이는 날들로 이걸 종말론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 또 어떤 사람은 재림 직전 그 시대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 그림으로 볼 때에 이렇게 그 당대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재림 직전에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 이건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흥의 역사, 그 시대를 지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이렇게 부흥은 613년경쯤 되는데 BC 어느 일면을 보이는 것이지 그 특정한 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날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8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라 평지가 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수르바벨은 한 사람인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수르바벨 성년 채우잖아요.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럴 때 무리가 이래 치기를 원청 원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대단한 역사였죠. 76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죠.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본문의 구원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의로운 비유죠. 비유.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고 장차는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구원,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키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그 역사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는 많은 상징과 이런 그림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것이 그 여기만 해당된다라고 지목하기에는 우리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장차오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 역사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분명한 이러한 절대적 유일한 길을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 한 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 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이 바로 그걸 겨냥한 거예요. 그걸 겨냥했다는 것은 오늘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레미야가 2700년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에요. 한 가지가 가지인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과 신약으로 나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막 일곱 시대를 구분하고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런 것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시대를 이렇게 둘로 크게 구분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라 얘기합니다. 종말시대, 종말시대. 종말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붙입니다만 그것이 예수의 초림으로 벌써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의 말이라 그것도 우리가 붙인 말인데 성경 그런 얘기는 없죠.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된 역사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뚜렷이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종말적인 논적인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잘 알았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시대에 금방 주님의 재림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갔어요. 재림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라 큰 구원의 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때가 언제냐? 이 다시 때가 아니고 바로 이 때라는 거야. 이 신약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보슬빛처럼 은혜를 줬지만 신약에 예수님 오신 때는 소낙빛처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냥 입만 벙긋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요. 이런 은혜가 쏟아지는 때가 이 종말로 종말 시대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인 바로 이 시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실하는 놀라겠어요.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람 보통 때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시대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특별히 이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음 구원 받는다. 이게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보화를 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 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떡합니까? 땅에 묻어뒀다가 감춰뒀다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조금 팝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전부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팔아봐가지고 왜 팔아요? 그 돈 마린애가 뭘 살려고 밭에 감춰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 믿는 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보화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를 차지하기에 얼마 정도 우리가 희생하느냐. 전부를 드려야 돼, 전부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참 이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면서 이걸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지에도 가보면은 뭐 여기 그만 아니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보니까 덤덤해지는데 뭐 어떨래 주일도 없고 섬기자들이 가가 95%가 불교니까 그 가보면 전부 다 주일날 어뢰가 그냥 뭐 놀러 가고 뭐 쉬고 뭐 자기들 하는 거 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냥 우상으로 그냥 뒤집어 씌워놨죠. 심지어는 그냥 식당에도 그렇고 식당에 전부 다 이거 뭐 이런 그 우상 향 피우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같이 사회 가던 제임즈 킴 목사님이 거기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분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예수 신학교 가고 목사 됐는데 이분이 같이 사회 가다가 이번은 그냥 자기 6개월은 미국에 6개월은 그 캄보디아에 있기로 하고 사역 교수 사역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분이 그 꼭홍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개척하시라고 자꾸 얘기해도 자기는 나이가 이러고 이러니까 그분이 서울대 그 교육학과 나오신 분인데 머리 좋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영어도 잘하고 자기는 영어를 가르치겠대요. 그래서 꼭홍 지역의 하이스쿨에 그 들어가셨어요. 하이. 그래서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만 이번에 그 가봤더니 하이스쿨에 한 3,000명 모이는데 그곳에 이제 영어를 가리키는 거야. A반부터 ABCD 한 8반 있는데 똑똑한 애들도 있고 못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보조교사로 그 정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로 자기 하겠다니까 좋은 거지 뭐 이 사람들은. 지금 영어 붐이 일어나고 한글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글만 잘 가르쳐도 이거 돈 벌고 그래요 그곳에. 그래서 그분이 그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 이번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그 교장실에 가면은 사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왕 사진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 맨 앞에 있는 사진이 누가 중간에 누가 사진이냐면 중사진. 그 학교 교장의 그 스승이래요. 그러면 어디 가든 다 그런 거 다 있어. 그 중이 거기에 그 저 안관이 존중을 받는 곳이에요. 그 가는 것마다 뭐 그린 거 보면 전부 다 이상한 뭐 저를 버스를 타도 그렇고 참 보면 답답하죠.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구원이 쏟아지는 복이 쏟아지는 때인데 아직까지 그곳에 뭘 머물고 있다니. 우리 옛날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70년대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예수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할 적에 뭐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누가 예수 믿겠나 뭐 저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어느 때 갑자기 확 믿잖아요. 지금 뭐 한국이 굉장히 그 달라졌죠.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느꼈는데 여기서도 그걸 느끼게 해서 식당이니 학교니 어디든 전부 다 이 우상으로 그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또 생각 안에 그게 전 짓눌려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리고 또 금방 뭐 이렇게 하면 금방 확 몰려올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저 정말 이들 이와 같은 곳에서 바로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만을 믿는 것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가고 이 보화를 잘 간직하고 늘 확인하며 특별히 성탄절기에 여러분이 이 보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으로 내가 만족하느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아멘 예, 우리가 그 목표에 자꾸 나가 예수만을 만족하고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모두 나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구원을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한 구원인 것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15절에 뭐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의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의로 그 뭐 가지가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거기에 캄보디아에도 이런 제가 저 채소 이런 종류를 유심히 보는데 아주 보면 모닝 글로리라는 그런 이런 나팔꽃 과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다 먹고 그러는데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물 속에도 들어가고 땅 속에 뭐 돌바에도 뚫고 들어가고 뭐 참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잘라가지고 이걸 이상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 음식을 저거 하는 것도 채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 보니까 물에 뭐 가면 비 오는 날에도 물 이렇게 뭐 자꾸 건져요. 보면 자라는 젖박 자라는 거지 물 속에. 그럼 이걸 건져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 반찬해 먹고 뭐 삶아가지고 뭐 나물 해 먹고 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도 먹어요. 비 오는 물고기 밖에 이래서 있으니까 잡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한 의로운 가지라. 가지는 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사야에서는 그 다윗의 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루터기. 뭐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예요. 참 이걸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이상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가만 상자에 기도하라. 은밀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닫은 다음에 왜 닫아요? 하나님과 상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기도해도 때로는 뭐 알아주겠나? 그거 잘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해도 어제 그만 팍팍 일어나고 좋은데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 세상 세월이 지난 이후에 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런 가운데 가지의 역사와 순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해요. 그래 우리가 이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라는 이 예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에도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예언에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 스가랴의 예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스가랴에도 그 예언이 쭉 나오는데 당장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화석류 나무 아래 있는 그 붉은 말 탄자의 그 환상이 나오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깊은 골짜기 속에서 나와요. 어둠 속에 골짜기 생각만 해도 뭐 어수룩한 것에 그 뭐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마음의 그 환상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마태가 주석하기를 이는 스가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이는 겸손하여 주님의 사역은 가지 역사입니다. 겸손의 역사예요. 겸손과 온유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최초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복음을 얘기할 때도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그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죠. 다윗의 가문.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다윗의 가문인가요? 그건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내가 내 씨를 보내준다 했거든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의 자격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다시 가문에 그분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많았죠. 뭐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뭐 와서 그 예수 하나님의 예언이 한두 가지만 틀려도 이게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 저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저 이세벨의 딸 아니죠? 아달랴 그 유다의 왕들을 다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다 멸절시켰죠. 그럴 적에 한 사람 살았잖아요. 아사 왕이 아니, 아사왕이 자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만약 죽으면 그 예언이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는 신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이 신실이지,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약혼되고 나서, 정혼하고 나서 예수님 잉태하는 과정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이혼해버리려 했잖아요.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왜냐면 처녀가 아기를 뱄으니까 결혼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려고 할 때, 만약에 이게 끊어졌다면은, 어떻게, 이혼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룰 때 언제나 신실하게 그 역사를 기억해서 이루십니다. 금방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붙드심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다 약해 보였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런 절망을 당해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내 생에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큰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 와서 설교할 때 얘기할 것도 많지만, 제가 이제 감정, 이제 내가 몸이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강점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져서 저런 사람이 중풍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 살아나가지고 11년 동안인데 거의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하죠. 이번에도 9시간 차 타고, 좁은 앉아가 9시간 차 타고 가고 왔다 갔다 해도 갔다 오면 내가 늦고 옛날 거 달라요. 다른 게 다른 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느끼는 게 뭐냐. 어려운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구했지만 기적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렇게 배운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가지와 같이 약한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빨리네 갔는데, 빨리는 그 옛날에 폴보 정권 때 보석이 많은 곳이에요, 보석이. 보석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보석이 많은데, 딱 이 물 속에 발 씻다가 덜컥 걸리게 되면 보면 보석이, 사파이어, 이런 거 있대요. 책에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인가 갔더니만, 저 이제 북단에 있는 곳인데, 태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게 된 것도 가려간 게 아니고, 옛날 내가 이 성경편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 있는 사이에, 지난 8월인가? 얼마 전 그 사이에, 리더가 그냥 이웃, 결혼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갈피를 못 잡으니까, 당대자가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번에 갔더니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애가 학생이 이제 거기에 하면서 내년에 결혼하겠다면서 고집 부리면서 여기는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한탕 좀 소란을 피웠어요 제가. 그래가서 그냥 옛날 같으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 안면 볼 것도 없고 그냥 다 끝나버리지만 또 이제 선교지인데 막 이렇게 하나 저기가 별 차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사람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걔가 있기 때문에 간 거야. 그 앞으로 이제 장인들 사람이 그분이 목사인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듣는 소문이 그 아빠가 걸프렌드의 아빠인데 그분이 그냥 너무 마음이 상해 가지고 딸도 이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악기를 나르는 분이에요. 가더니 그건 집안 다 던져버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들리는 말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해서 목사가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없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가서 안 그래 개척교회를 이제 지교회를 하나 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운 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도 괜찮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10대 명 모이는데 오늘 몇 명 모일까 하니까 한 12명 모일 거라. 그래서 12명 왔어요. 12명 안에 좀 있다 보니 한 22명, 전체 한 22명 모였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건 전부 다 돈을 헌금을 하고 이런 걸 기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끝나고 회를 오시바라고 한 20불 주고, 20불 이면 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올 적은 더 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모여서 한 22명 앉혀놓고 이제, 물론 내가 통역 세워가지고 이제 합니다만, 그랬는데. 가서 그분이 교회란 두 개를 더 개척했어요. 그 한 교회는 다른 교회도 교회를 지어진 교회인데 가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못 가봤습니다만, 두 곳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간정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그런 지역에 제가 이제 그 보면서 참 어디든지 참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 그게는 그 우리 교회 성기다가, 1년 거의 성기다가 이제 걸어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좀 격려를 해가지고 얘를 좀 잘, 사람 하나 기르기 어렵거든요. 좀 격려해가지고 목사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있어요. 그 지난번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제 그 우리 컴퓨터를 내가 준 거를 가지고 와서 고쳐서 주고 그러거든요. 한 스무 대 거의 한 것 같은데, 걔 것을 제가 뺏었어요. 그냥 하도 야,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뺏어가지고 너 저 뭐 사역 원래 거기 규정이 그거고 사역하지 않으면 다 내놓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뺏어드리면 나중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얘들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가만 생각하다 걔를 이번에 갖다 줬어요.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었어요. 한 천여불 이상 들었어. 고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주고 그랬더니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뚝뚝이가 있는데 뚝뚝이는 오토바이 달아가 뒤에 네 아까처럼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에 그 넓은 지역에 뚝뚝이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가 돈 받고 이제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그 뚝뚝이 주면은 자기가 저 사람들 데려와서 이런 거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해서. 참, 그 생각해보다가 이제 끝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곳에, 어두운 곳에,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 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가지의 역사로 설명할 때에 그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뭘 봤습니까? 인자의 모습을 볼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에 서 계신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양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얼마나 대단해요. 왕 중의 왕이죠. 동물의 왕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사역입니다. 복음은 절대 사역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 역사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넘지 못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절대 사역이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역.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보장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평강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구원인 것을 이 예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의로운 가지가 어떤 역사를 있는지 한번 다시 읽고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뭐를 가져와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평, 의로운 가지와 다 통하는 거죠. 그래, 의로운 역사, 하나의 의로운 가지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렇게 마지막엔 공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역사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공의와 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뚜렷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구원할 때도 그냥 우리가 없는 걸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의의를 무시한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대속성, 제한성,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만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죽을 때 모든 사람을 죽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자기 백성만을 구원한,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도 구원할 것입니다. 제한된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구원은 대속성이 있어요. 대신 그분이 당해주는 거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없는 걸로 봐주고 이래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의를 분명히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잖아요. 내 힘으로 의의를 인정 못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해 놨는데 그 의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믿음이 그분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의를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고 우리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혹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대신 나를 위하여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공의와 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과 평화입니다. 보장을 약속하셨고 진정한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 처음 복음 처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에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누가복음 4장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당한 자 자유를 주고 어두운 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로 비유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을 주님이 다 말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듣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언이 지금 내게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역사로 일어나리라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고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이번 달에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이 진정한 의로운 가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약속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인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의와 평강 보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을 확인하고 영광을 주게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 예수 믿으러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사오니 우리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그분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저희를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분일 장로교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여 그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은밀한 가운데 한 가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의 겸리는 심령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한 가지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그분을 끝까지 따라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